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TPP 협상이 타결되자 관련국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TPP 12개 주요 협정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TPP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만일 중국이 이에 동참한다면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수출 관련 18,000개 품목들의 관세 장벽이 철폐된다며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호주의 앤드류 롭 무역장관은 TPP 협상 타결로 미국에 수출하게 될 설탕 규모가 20만 7천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존 케이 뉴질랜드 총리는 자국 내 유제품 수출 품목 93%에 대한 관세 삭감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이번 합의는 전반적으로 잘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베트남과 같은 저임금 국가의 제조업체들은 TPP로 미국과 일본 시장에 대한 진입이 쉬워져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을 가한 팔레스타인 테러범 두 명의 자택을 오늘 전격 철거했습니다. 철거된 주택들 가운데는 유대교 회당을 공격해 신도 5명과 경찰관 1명을 살해한 테러범과 그 가족들의 주택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저녁 비상안보회의를 열고 테러분자들의 주택 파괴 작업에 속도를 내고 테러 용의자들은 재판 없이 투옥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돌을 던지고 폭탄을 터뜨리는 범죄자들에 대해 군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최근 폭력 사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군을 향해 돌을 던지던 팔레스타인 10대 청소년 2명이 사살됐습니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은 오늘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협정, 이른바 안전한 항구협정은 유럽 시민의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생이 미국 사회연결망 매체 페이스북의 정보 수집과 전송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아일랜드 당국에 인터넷 기업들의 이 같은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일랜드에는 페이스북 유럽 운영 본부가 위치해 있으며 현재 아일랜드 사생활 보호 규제 당국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유럽에 진출해 있는 4천여 개 미국 인터넷 정보 업체들이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일본과 캐나다의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일본 도쿄대 가지타 다카이키 교수와 캐나다 퀸스대학 아서 맥도널드 명예교수가 노벨 물리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중성미자에 질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가 인정됐다며 이는 우주에 대한 관점에도 중대한 발견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성미자는 중성자가 베타 붕괴로 양자와 전자로 파괴될 때 방출되는 물질입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에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으며 앞서 어제 발표된 노벨 생리의학상도 차지하는 등 잇따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오는 25일 데니스 사소 응게소 현 대통령의 3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콩고 헌법에는 대통령 후보들의 연령을 7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게소 대통령의 나이는 현재 72세로 그의 3선 도전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연령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어제 이라크에 연쇄 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57명이 사망했습니다. ISIL은 남부마을 알주베이르의 시아파 교도들을 겨냥해 시장 인근에서 차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곳에 있던 주민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공격은 바그다드 외곽의 후사이니아 지구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2명이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국을 방문한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important lesson to be learned from that experience.
한국의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핵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란 핵타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전향적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도발을 또다시 감행하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의 면담에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강력한 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도 대화를 하고 있다며 모두가 북한이 도발을 하면 안 되고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또 일각에서 미국이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설 의지에 회의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신뢰의 기초에 나오면 협상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란의 핵 타결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important lesson to be learned from that experience.
블링컨 부장관은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것은 이란이 스스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허용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타결에 이를 수 있는 시간과 여지를 주었기 때문이라며 북한도 이런 사례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와 함께 미국이 최근 몇 달 새 이란, 쿠바와 관계를 개선했고 베트남 공산당 지도자를 백악관에서 환영하는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개입 외교를 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조태용 차관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미한 둔화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결의의 위반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두나라는 뭐 단합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미 두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 된다 하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 차관은 그러나 북한을 압박만 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마음을 열고 나오면 미한 두나라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차관은 오는 16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와 관련해선 굳건한 미한 동맹과 북한 문제가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호 관심사인 지역 현안은 물론 지구촌 현안 등 양국 관계의 외연을 넓힐 주제들을 의미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이런 논의들은 양국 동맹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를 순방 중인 블링컨 부장관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동북아 지역을 찾은 것은 올 초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7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한 정상회담의 전망 등을 주제로 강연한 뒤 8일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특히 블링컨 부장관의 방중 직후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도를 맞아 평양을 방문하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관련국들의 협의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는 대신 신무기 공개 등 대규모 열병식과 경축행사를 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동체 이동 등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상 로켓 동체가 발사대로 이동된 뒤 발사까지는 2주에서 4주가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도 지난달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발사장 내부를 촬영한 민간 위성 사진을 공개하고 현재로서는 아무런 발사 준비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군사 퍼레이드인 열병식과 인공위성 발사를 함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사일 발사라고 보고 있지만 자기들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라는 자기들의 평화적 수단, 자기들이 위성을 갖겠다라는 어떤 평화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무력 시위가 성의 어떤 군사 퍼레이드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는 없지만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이다 보니 신무기를 과시하는 등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동원한 열병식을 치를 것으로 한국통일부는 전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열병식에 지난 5월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열병식에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을 선보였습니다. 북한은 현재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전투기와 포병 장비, 미사일 등 다양한 장비와 병력을 전개한 가운데 열병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북한이 새로운 노선 발표 등 정책 변화 없이 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로 열병식과 함께 횃불 행진이나 집단 체조 그리고 각종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북한 주민들의 결속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인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러시아 군악대는 이번 기념일을 계기로 북한을 방문해 축제 분위기를 돋우는 순회 공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북한이 쿠바와 동남아시아 등 전통적 우호 세력을 중심으로 해외 인사들을 초청해 외교관계 다각화를 성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류인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10월 11일 계기로 북한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외관계 성과로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해외 언론도 일부 초청해 약 10개국에 20, 30개 언론사가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엿새 앞두고 기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은 이 논문에서 핵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자 신문 1면 전체에 김정은 노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 불패이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일 김재일 위원장이 발표한 기념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재일 위원장은 논문에서 강력한 최첨단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위적 국방력은 선군 조선의 존엄이고 자주권이며 승리의 담보라면서 현대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 강국과 문명국을 이루는 게 노동당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김재위원장이 앞으로 모든 것을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의 기초 틀 속에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일성 때는 주체 사상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성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은 김정은 때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라는 사상이 나오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거든요. 국가 통치에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지금 국가 전략 또는 통치 전략 그다음에 생존 전략의 가장 큰 틀이 김정은 시기에는 당분간은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것을 계속 합리화식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의 당위성, 핵억제력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그것이 어떤 마치 만병통치약 같은.
김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도 핵이 있기 때문에 안보도 보장받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당위성을 계속 내세울 것이라며 이 같은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이 김정은 시대의 통치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온갖 책동을 예리하게 구별하고 각성 있게 대해 자본주의의 싹이 절대로 도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은 노동당 앞에 나선 최대의 과업이라며 남북한이 합의한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 14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외세를 배격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김제1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오늘 북한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IAEA는 냉각수 방류와 장비 이동 그리고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를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서울 외교부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IAEA는 북한의 핵활동 재개 선언과 함께 영변에서의 핵활동을 관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재가동 사실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윤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이란과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핵 안보와 핵 안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국과 IAEA의 협력 강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즉 5일 억류 중인 한국 국적의 미국 유학생 주원문 씨를 전격적으로 풀어줬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로부터 북한이 이런 조치를 한 배경과 의도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 씨가 북한에 왜 억류가 됐었는지 그간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원문 씨는 원래 나이가 21살이고 그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또 네. 그리고 미국 뉴욕 대학교 대학생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지난 4월에 북한에 억류되어서 재판 절차에 의한 선고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난 10월 5일에 북한으로부터 추방이 됐습니다. 주원문 씨가 북한에 억류된 배경은 그 기자회견문에 나타난 것을 그 요약해 보면은 스스로 그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체험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잡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송환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이 주원문 씨를 갑자기 석방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첫째는 인권 국가 이미지를 그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 전술이 아닌가 이거 볼 수 있고
네.
둘째는 그 북송을 원하는 탈북자 김연희 씨의 송환을 위한 그 일종의 분위기 조성 또는 대남 압박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미 잘 알려진 대로 2011년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김연희 씨는 그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밝혔고 북한 또 송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셋째는 아마 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 남북한 문제를 북한 자신이 주도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그런 숨은 의도도 담겨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이 주 씨 말고도 북한에 억류된 한국 사람이 3명이 더 있는데요. 이들 중에 주 씨가 먼저 풀려난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원문 씨는 석방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욱 씨, 김국기, 최충계 이렇게 세 명이 아주 북한에 억류돼 있죠.
네.
물론 이제 김정욱 씨와 김국기 씨는 선교사이고 최충계 씨는 사업가지요. 세 사람 모두는 그 간첩죄의 누명을 쓰고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아가지고 현재 노동 교화소에서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들 세 명과 그 석방된 주원문 씨의 차이점은 세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원문 씨는 물론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미국의 영주권자입니다.
네.
또 그리고 그 세 사람은 이미 선고를 받아서 복역 중에 있지만 주원문 씨는 그 재판 절차를 통한 선고를 받지 않는 상태이고 또 그리고 세 사람은 간첩 행위라는 무거운 적대 행위를 했다면은 주원문 씨는 단순한 불법 입북 행위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왔는데요. 이번에 주시를 풀어준 조치가 이 로켓 발사로 인한 그 긴장을 그 북한이 외부에 대한 어떤 대화 제스처, 특히 미국에 대한 대화 제스처로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대화 제스처의 의도도 당연 것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그 주원문 씨가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뉴욕대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네.
북미 대화의 분위기 조성이라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주원문 씨를 석방했다는 점에서 뭐 좀 가능성은 낮지만도 그러나 유엔의 인권기구와 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특히 그 한반도의 판문점을 통해서 추방되었다는 점에서 뭐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인데요. 한국 정부에서는 이번에 노동당 창건 70주년 그 기념일에 맞춰서는 아마 발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발사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까지 북한이 인공위성을 포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는 네 차례 했습니다.
네.
이 네 차례 모두가 북한 국내 정치의 소위 기념일 이전에 발사해가지고 국제사례부터 이목을 집중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 단계 보면은 북한의 당 창건 일이 10월 10일이기 때문에 불과 며칠 남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의 모든 정황 또 그리고 동창리 발사장의 상황을 볼 때 10월 10일 이전에 발사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다수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당 창건일 이전에 발사 가능성이 낮다면 당분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더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기타 다른 점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그 루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하고 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그 주원문 씨를 석방하고 또 그리고 남북한이 금강산에서 이상가족 상봉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연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은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것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남북한 모두 그 8.25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루인산의 방북이 북중관계 복원의 계기점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원문 씨의 석방으로 남북 간의 신뢰가 좀 쌓일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그 당 창건 70주년 기념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그 군사 퍼레이드도 하고 한다는데 동시에 주원문 씨도 석방을 하고 또 장거리 로켓 발사도 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또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행보를 보이는 그 속내는 뭐가 있을까요?
뭐 큰 틀에 봐서는 북한은 대화든 대결이든 모두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과시한 측면이 있겠지요.
네.
그런데 과거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네 차례 인공위성 발사의 사례를 보면은 대다수가 북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또 그리고 북한의 국내 기념일 이 앞에 발사한 사례가 많이 있고 핵실험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특히 그 북한의 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중국의 루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10월 10일 날 당창건 행사에 참석한다고 한 점을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북중 간의 상당 부분 깊은 문제까지 논의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면 아마 중국이 뭔가 북한에게 당근을 제시해가지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은 중국의 당근 제시가 나름대로 효과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의 중재하에서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아직까지 8.15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담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의 금강산에서 남북한 모두 실무자가 이산가족 상봉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착실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북한 또 남북 간의 대화 교류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 이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외교적 고립을 이끌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나름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북한 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를 연결해서 북한이 억류 중이던 주원문 씨를 전격 송환한 배경과 의도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중대한 인권 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0차 UN 총회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 처형과 납치와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 차별, 인신매매 등 대규모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와 해외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국내와 해외에 있는 인권 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구체적인 대응책들을 이번 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유엔 총회에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결의안이 납치 같은 구체적인 범죄를 기소하는 방안을 선택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해 포괄적인 기소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제시하거나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다른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반인도 범죄로 이어지는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 그리고 북한의 지휘체계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표 작성 등도 북한 인권결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강제납치 피해자들과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지체 없이 상봉하고 전화와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난민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자유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이른바 농르플루망 원칙에 따라 망명을 모색하거나 통과를 원하는 모든 탈북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강제 노동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촉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29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영국의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을 강하게 압박해야만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유럽북한인권협회는 최근 국가의 의지, 북한의 강제 노동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So the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we found that that fitted with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definition of forced labor, which is all work which is extracted.
유럽 북한 인권 협회의 제임스 버트 연구원은 이를 VOA에 대부분의 북한 성인과 어린이들이 강제 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처벌의 위협 속에 비자발적으로 동원된다는 점에서 국제 노동 기구 ILO가 규정한 강제 노동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성인들의 경우 정부가 강제로 직장을 배정하고 별다른 보상 없이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월급의 일부만 받거나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장마당에서 장사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주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총화 시간 중 공포 분위기와 자아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터에서의 정신적 학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students, they routinely took part in manual work during their time at school, during school hours. That was
버트 연구원은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에 육체 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된다며 모내기를 하고 철로를 보수하고 산에서 땔감을 모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협동 농장으로 보내져서 길게는 6주까지 일한다는 것입니다. 버트 연구원은 학생들이 이러한 육체 노동에 대해서 전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폭행을 당하거나 굶주린 나머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강제 노동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유럽 북한인권협회는 1년간 탈북자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해서 4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노동당과 평양의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할 때 비로소 강제 노동이 근절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can pressure North Korea to accept its recommendations, accept recommendations that were handed to it at its second cycle of the.
버트 연구원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의 권고 사항들을 북한이 실행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어야 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2094호를 근거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으로 송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트 연구원은 이 밖에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국가들은 국제노동기구 ILO 회원국이거나 노동 관련 국제협약 당사국들이기 때문에 북한인들의 노동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티 연구원은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기업에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인들의 희생 위에 당국이 계속 이득을 보는 한 강제 노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유럽 북한인권협회는 한국과 유럽에 정착한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토대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투데이 풍경입니다. 지난 2009년 미국에 입국한 4명의 탈북자 가족이 최근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북한을 탈출하기 전부터 대북방송을 들으며 미국행을 꿈꿔왔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는 등대와 같다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장영희 기자가 탈북자 제임스 리 씨의 미국 정착기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9월 17일은 헌법이 정한 재헌절과 시민권의 날입니다. 시민권의 날 홍보 영상을 듣고 계신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외국 국적 거주자들에게 미국 시민이 돼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며 꿈을 함께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이날을 전후로 미 전국 각지에서 3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미국 시민이 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외곽에 거주하는 40대 탈북 남성 제임스 리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임스 리 씨는 VOA에 미국에 들어오기까지 여느 탈북자들과는 다른 힘든 일을 겪었지만 꿈에 그리던 미국 시민이 되던 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고요. 제가 살아있다는 나의 존재감이라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그 순간이었어요. 고향을 떠나서부터 목표했던 순간순간을 이루는 그런 희열을 느낀 거예요. 삶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캐나다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한 리 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8년 미국 땅을 밟았고 이듬해 온 가족이 미국에서 영원히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40대 아내와 10살 그리고 15살짜리 아들을 둔 리 씨는 지난 6년 동안 아내는 자녀 양육과 영어 공부, 자신은 돈 버는 일에 전념했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일을 했고 그의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아 주 3일 시간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주에 몸이 좋지 않아서 3일 정도 파타임식으로 일하고요. 조금만 일하면 와이프는 쓰러져요. 뭐 이때까지 온 그 인생길이 너무 지쳐서 그런지 그는 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파타임으로 일하는 정도 되고요.
리 씨는 이민 생활 초기에는 이일 저일 닥치는 대로 했지만 현대 자동차 공장 계열사와 멕시코 계열 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지금은 50명 직원 규모의 소기업에서 컴퓨터 기계공으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북 선교단체 둘이 하나 선교회 관계자와의 인연을 통해 얻은 이곳에서 일한 지 2년이 됐고 연봉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실 인지를 잘하고요. 일단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제 운명이 체인지되네요. 우선 제가 저희 인생에서 지금 이만큼까지 된 거는요. 끊임없는 노력과 그 단한 노력 한 결과라고 봅니다.
리 씨는 낯선 땅에서의 몸고생, 마음고생, 말고생은 이미 예상했었고 견딜 수 있었지만 북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은 밤잠을 설치는 아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순서로 생각하는 순서 때마다 우리 부부끼리 대화로 풀고 있어요. 노래방이나 술을 먹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타락적인 방법으로 그런 힘든 순간을 넘기지 않고요. 대화로 풀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요. 많이 힘든 부분도 나아졌어요. 지금은 유모드 곧잘 하면서 제가 살고 있어요. 웃으면서 살고 있고요. 예전에 웃음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는데요. 지금 많이 웃으면서 유모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 6년 만에 미국 시민이 된 리 씨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난 지금이 인생의 가장 값지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기 위해 탈북했던 리 씨는 아들 둘이 뛰어노는 모습만 봐도 기쁘다고 말했는데요. 두 아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각종 정보들을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바로 정보가 생명이라는 것을 체험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리 씨는 탈북 10년 전부터 미국의 소리 방송 등 외부 정보를 들었고 결국 그것이 삶의 길잡이가 되어줬다고 말하는데요. 바깥 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희망의 등대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과 그 외 해외들에서 한국말로 방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나라인지도 알게 됐고요. 진실과 거짓을 많이 알게 됐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해외 방송을 많이 듣다 나니까 제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어는 내가 노스코리아를 벗어나면 어떻게 내가 정착을 해야 되는지, 지금 망명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까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불자고 할 수 있어요. 희망이 등대라고요.
인생의 목표 70%를 이뤘다는 탈북 남성 제임스 리 씨는 통일이 되는 그날 북한에 투자할 정도의 재력을 갖춘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면서 리 씨는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분들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모한 탈출이라든가 무모한 액션은 오히려 피해 상황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 거니까 앞으로 좋은 세상은 꼭 오니까 그때까지 꿋꿋이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금 이런 세상에 들은 내가 살았던 그런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지금 이런 현실에 존재하는데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빨리 그런 나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 씨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이 자유 때문에 자신은 목숨을 걸어야 했다며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자유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하루속히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남편들 뿔났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는데 화가 났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화가 단단히 나서 아내와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남편이 많아졌다는 내용입니다. 젊은 남편의 이혼이 아니라 자식 다 키우고 사회적 은퇴를 한 남편들의 황혼 이혼을 말하는 것이어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면 대개 자녀 교육과 출가를 마친 여성들이 남편의 퇴직을 기다렸다가 이혼을 요청하는 것이 보통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에 남편 뒷바라지를 해왔던 여성들이 남편이 퇴직하는 것과 동시에 이혼 위자료를 받아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독립선언을 하는 것을 보통 황혼 이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도 이 황혼 이혼을 상담하고 실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60대 남성들의 이혼 상담 건수 지난 10년 사이에 37건에서 205건으로 5배가 늘었고요. 70대의 경우도 6건에서 146건으로 24배가 늘어났습니다.
항혼 이혼이라면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남편들이 이혼을 하고 싶어 할 만큼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을 하고 있을 때와 퇴직한 후의 삶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퇴직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 살아보니 여러 가지로 편치 않았다는 건데요. 돈을 벌어다 줄 때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있었는데 퇴직한 후에는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있다는 호소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설자리를 잃은 것 같고 삼시세끼 챙겨받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자유를 찾고 싶을 정도라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젊어서부터 아내와의 갈등이 많았던 남편의 경우는 퇴직 후 아내와 하루 종일 집에 붙어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 이 황혼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여성들의 황혼 이혼에는 대개 자식들 때문에 그동안 참고 살았다 이런 이유가 붙어있던데 이 황혼 이혼을 하려는 남성들도 같은 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삶을 찾아보겠다는 이 황혼 이혼에 남편들이 참 씁쓸함을 주고 있습니다. 더 늙으면 부인으로부터 학대받을 것이 분명해서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지내야 되겠다 생각한다는 이 어느 남성의 이혼 결심이 더 씁쓸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맥도날드 햄버거집보다도 한국의 닭튀김 치킨집이 더 많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닭튀김 전문점, 일명 치킨집이라고 합니다. 이 치킨집의 프랜차이즈 영업소의 개수가 22,500여 개라는 한국 통계청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동일한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 이름을 내걸고 장사하는 그런 동일 사업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 프랜차이즈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동네 어귀마다 자리하고 있는 각종 식음료와 생필품을 파는 편의점이 가장 많았고요. 그 두 번째가 이 프랜차이즈 업종, 바로 치킨 전문점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치킨 전문점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그 대규모 큰 본사가 있고 영업소가 있는 곳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하는 영업소까지 있습니다. 다 합쳐보니까 3만 6천 개 정도가 된다는 계산인데요. 한국 곳곳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 치킨집의 개수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죠. 이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를 뛰어넘는 규모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한국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개 나라에 열려있는 맥도날드 매장 수 2013년 기준으로 3만 5,400여 개인데 한국의 치킨 전문점이 500개 정도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치킨 전문점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닭튀김을 국민 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치킨 전문점 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한 동네에 유명 브랜드 닭튀김집이 뭐 서너 개는 기본으로 있고요. 또 개인이 운영하는 닭튀김집 수도 적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겼나 하고 살펴보니까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한 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자 치킨집을 너도나도 열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무엇인가는 해야 되겠고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지 그냥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 한국에서는 바로 닭튀김 전문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 동네 안에서도 여러 이 닭튀김집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잘 되는 가게도 있고 망하는 가게가 있기 마련인데요. 창업률도 높고 폐업률도 높다는 치킨 전문점. 큰 돈을 투자했다가 쉽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킨집은 월급쟁이의 무덤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뉴스는 한국의 전자선거 시스템이 다른 나라로 수출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이 소식은 멀리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좀 뿌듯하게 하는 그런 뉴스인데요.
네.
키르기스탄, 1991년에 옛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자동화 선거 투개표 기술과 장비를 받아서 낙후된 투개표 시스템을 보완했다. 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키르기스탄에서는 선거 때마다 이 개표를 하는 데만 보통 일주일 정도가 필요했었답니다. 지난 4일에 한국에 이 자동화 선거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투표 마감 2시간 만에 잠정 개표 결과가 발표돼 찬사를 받았습니다.
예, 한국의 선거 투 개표 기술이 그야말로 이 나라에 제대로 효과를 본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키르기스스탄 하면 그 튤립 혁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예, 91년에 옛소련에서 독립한 뒤에 뭐 부정선거라든지 부정투표, 개표 조작이 만연해서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곳인데요. 민주화 운동 이후에도 선거가 치러졌지만 대통령이 도피를 하고 또 쫓겨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이 선관위에서 한국의 이 선거 자동화 체계가 부정이 개입할 수 없는 첨단 투개표 체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두 나라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한국의 이 체계를 좀 도입하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키르기스탄의 총선 자동화 이 체계 사업비로 들어간 돈이 1,276만 달러 정도인데 절반가량은 한국이 무상으로 지원을 했고요. 한 대 1,800달러가 되는 광학 판독 개표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3,800대 정도 만들어져서 키르기스탄에 전달이 된 겁니다.
한국이 수출한 자동 선거 시스템 어떻게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는 건가요?
일단 뭐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은 지문 인식을 해서 본인의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기표지에 표식을 하면은 자동으로 개표할 수 있는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는 것으로 투표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처음으로 기계 투표라는 것을 해본 키르기스탄 국민들 아주 신기하다는 표정이었다고 하고요. 미국과 러시아 등 69개 나라에서 600여 명의 선거 참관인들이 함께 했었는데 이 한국의 선거 자동화 시스템 효과에 아주 호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러시아가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공습에 이어서 지상군 파병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또 올해 노벨 물리학자 수상자로 일본과 캐나다 과학자가 선정됐다는 소식도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러시아가 시리아 내 공습에 이어서 지상군 파병을 시사했다고요?
네, 러시아 의회 국방위원장이 어제 인테르팍스 통신에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는데요. 블라디미르 코모예도프 제독은 시리아 정부군을 돕기 위해 자원자들로 이루어진 자원군 부대를 시리아에 파병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우크라이나 동부에도 참전한 경험이 있는 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주까지만 해도 시리아에 대한 지상군 파병은 없을 거란 입장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에서와 마찬가지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은 지상군을 파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데 이어서 이 동부 내전에도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이 러시아 병력 그리고 이 탱크 같은 중화기까지 목격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들이 이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세력을 돕기 위해서 간 것이지 정부가 보낸 병력은 아니라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왔는데 이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시리아에도 이 지상군 병력을 파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러시아가 시리아에서도 자원군이라는 구실로 지상군 파병 수순을 밟을 거란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러시아 지상병력이 이미 시리아 정부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러시아는 지난주 이 시리아에서 공습을 개시하기 위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이미 전투기와 폭격기, 지원병력 등 이 공습에 필요한 자원을 시리아에 파견한 상태였는데요.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이 코모예도프 제독이 공개적으로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이렇게 강력하게 언급한 만큼 이미 이 병력이 시리아에 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러시아는 앞서 공습을 시작할 때도 목표는 시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온건파 반군에도 공격을 가하면서 미국 등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상군까지 시리아에 온다고 하면은 상황이 그 갈등이 더욱 그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욱 이제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러시아의 코모에도프 제독은 지원군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뿐만 아니라 다른 시리아 내 테러 세력들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부는 자신들의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테러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에는 이 서방에서 인정하는 온건파 반군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러시아 공군에 이어서 지상 병력도 아사드 정부를 도와서 이들 온건파 반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지상군을 파병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러시아의 공식 발표도 없었고 미국 등 서방 군당국의 관련 언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러시아의 지상군 병력이 시리아에서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서 싸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시리아에서의 공습도 더 확대할 거라고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안드레이 카르나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이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러시아의 공습으로 ISIL 진영에 큰 손실을 입혔다면서 공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어제도 시리아 하마와 홈스, 라타키아, 이들리브 등에서 ISIL 시설 9곳을 타격했고, 이 포대와 통신시설, 지휘소, 훈련소 등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그동안 공습한 곳은 이 ISIL 점령지보다는 다른 반군들 지역이 훨씬 더 많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내 반군들이 러시아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 이런 보도도 있군요.
네, 이 시리아 내 41개 반군 조직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러시아와 이란이 손잡고 시리아를 점령하고 있다면서 이에 맞서기 위한 동맹을 촉구했습니다. 또 러시아를 잔혹한 점령군으로 묘사하면서 전력을 다해서 러시아군을 공격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물리학상 수상자가 선정됐군요.
네, 일본과 캐나다 과학자가 올해 노벨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일본 도쿄대 가지다 다카하키 교수와 캐나다의 퀸스대의 아서 맥도널드 명예교수인데요. 가지다 교수는 50대, 맥도널드 교수는 70대의 노 교수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이들이 중성미자 진동실험으로 중성미자의 질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물리학이 참 어려운데 이 중성미자의 질량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저도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요. 정리된 내용을 읽은 걸 좀 전해드리면요.
네.
이 중성미자가 빛의 입자인 광자에 이어서 우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입자인데, 과거에는 질량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중성미자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 또 태양에서 나온 중성미자가 지구에 들어올 때 진동을 거쳐서 다른 중성미자로 변환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을 했는데, 이는 이 우주의 진화, 또 태양의 원리를 연구하고요. 또 핵융합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에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일본인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본인 과학자 두 명이 미국인 과학자와 함께 청색 발광 다이오드를 발명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올해 다시 수상자를 내면서 일본 과학계가 기뻐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올해 첫 노벨상인 노벨 생리의학상에도 일본인 오무라 사토시 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기로 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에서는 영화 Ride with Devil이라는 영화의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인공 제이크와 친구 잭이 남부 민병대에 참여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